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휴전에 공식 합의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방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총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파괴적 분쟁을 끝내려는 미국의 제안을 양국 정부가 수락하게 되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각 기준 오늘 오전 4시부터 발효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바논 남부에서 앞으로 헤즈볼라의 테러 기반 시설 제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60일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나머지 병력과 민간인들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라면서 양측 민간인들은 곧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해 그들의 삶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분쟁이 양측 모두의 수십 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면서 동맹국 그리고 이스라엘, 레바논과 협력해 이번 휴전 협정을 시작으로 적대적 행위의 영구 종식이라는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군은 어제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시리아 내 민병대의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날 시리아 내 미군을 겨냥한 공격에 따른 대응이었으며 IS 소탕 작전을 위해 주둔 중인 미군과 여러 나라 군병력들에 대한 이들 단체들의 공격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부사령부는 지난 11일에도 시리아 내 IS 격퇴를 위해 주둔 중인 미군 등에 대한 수차례의 공격에 대응해 친이란 단체 목표물 총 9곳에 대한 공습을 가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우메로우 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언했다면서 양국 간 긴밀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면담에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던 우메로우 장관은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을 요청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국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어제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이틀간 열린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최근 파병 등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돕기 위한 행위들은 분쟁의 위험한 확산을 의미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군수품을 제공해온 북한은 최근 1만 1,000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수도 크리유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틀째 대규모 드론 공습을 이어갔다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군은 밤사이 러시아군이 89개의 드론을 발사했고 이 중 36개를 격추하고 48개를 전자전 등으로 무력화했으며 5개는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로 날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미국의 대외무역 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그리어 지명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무역대표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통제하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를 지켜낼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어 지명자는 법률회사 킹앤스펠딩 소속 변호사로 무역구제 소송과 수출입 규정 준수 등 미 제조업체를 고객으로 활동해온 통상 전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괌기지에 전진 배치됐다고 미국 태평양 함대가 어제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버지니아급 고속공격 잠수함 미네소타함이 미 해군 인도태평양 지역 해군 전략 배치 계획의 일환으로 새 무항인 괌 해군기지에 버지니아급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전진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등 주요 7개국이 북한이 병력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러 관계 발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한국에 경고한 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80여일 만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북 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나 눈 오는 곳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 G7은 북한이 병력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기술을 넘겨받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6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전, 특히 북한군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해서 크게 늘리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의 안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이라는 의미 모두에서 G7 회원국 전부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 대서양 사이의 안보가 결합돼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군대를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보고 있지만 동시에 미사일과 핵 역량 강화를 포함해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 see that the security between the Indo-Pacific and the Euro-Atlantic community are joined.
따라서 이는 모든 G7 파트너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G7 외무장관들이 북한군 파병과 별개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북한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일종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With regard to North Korea, we've been working together for some time to increas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제재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해 꽤 오랜 기간 함께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동을 멈추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인도태평양 지역, 특별히 한반도에서 그들이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나라들이 자체 억지력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absence of that, I think one of the things you're going to see is th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and
이어 이는 우리가 쌍방향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위해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러시아가 미사일과 핵 역량 측면에서 북한을 위해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불안과 불안정성을 높이고 우리가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이미 한 일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들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G7 외무장관들은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도 초대돼 별도로 G7 외무장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돼 전장에서 활용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손실을 보전하려는 러시아의 필사적인 노력의 신호일 뿐 아니라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의 확장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이번 상황 전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 북한으로의 핵 혹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에도 깊이 우려한다면서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위험한 분쟁 확장에 반대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들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스러운 거부권 행사 이후 우리는 최근 설립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를 포함한 대체 다자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남용, 그리고 주민의 복지보다 불법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와 관련해 북러 관계 발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로 한국에 경고한 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concerned about the developing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100발 이상을 제공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북러 간 이런 관계 발전은 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12,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배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계속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영내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25일 전쟁과 제재라는 제목의 영문 웹사이트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 149종에 포함된 외국 부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과 KN-24 100여 발이 포함됐으며 이 미사일들은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제 KN-23, KN-24 미사일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5개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펜라이더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경고성 발언을 한 데 대해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조작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Russia obviously invaded Ukraine. It's a little bit of gaslighting there. They could end this war.
라이더 대변인은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함으로써 오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24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파병이라는 변수 때문에 기존의 인도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방식이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에 미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발표와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물품과 기술에 조달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제재, 차단 외교적 관여, 법 집행 조치를 포함한 모든 관련 수단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무기에 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럽의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6일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심화를 비판하고 유럽연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 조안을 유럽의회 7개 당이 제출했으며 유럽의회 본회의는 28일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좌파와 주권 국가 유럽이 제출한 조안에는 북한 비판이 거의 없는 반면 나머지 5개 조안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의 파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협력의 확대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시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군사, 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이 유럽과 한반도에 추가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해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적대 행위의 추가적 확대 방지를 중국이 도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민당도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군대를 철수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직접 가담한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 내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제사회가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녹색 연합그룹도 유럽 대륙에 북한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러시아의 확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개입을 강력히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녹색 연합그룹은 북한의 파병과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등 무기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자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일방적인 적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중국에 대해 의존도가 높다며 이 문제에 대해 EU와 회원국들이 중국과 즉각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보수와 개혁당도 초안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의 병력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더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뉴그룹은 북한의 모든 적극적인 러시아 군사 지원을 비난한다며 북러 군사협력이 다른 독재 정권이 군사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 등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 부과를 촉구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EU와 국제협력국들이 모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국민당 그룹의 다누세 네르도바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을 파병하고 무기를 공급하면서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두 권위주의 정권 간의 위험한 협력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ar colleagues, we are facing a dangerous partnership between two authoritarian regimes that threaten global stability.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며 진정한 책임과 비전을 담은 더 나은 제재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진보동맹의 야니스 마니아티스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응해 유럽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 gets support from North Korea and that reaffirms the need for us in Europe to help the Ukrainians.
마니아티스 의원은 푸틴의 승리가 유럽 전체의 지정학적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남동부 유럽의 다른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그를 모방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적절한 군사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뉴당의 루비카 카바셰바 의원은 북러 협력 심화가 한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럽연합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유럽 방위 능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coalition of dictators poses a threat also to South Korea. Our strategic partner in the Indo-Pacific.
이어 한국은 국제사회와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에 신뢰할 수 있는 일원이라며 한국은 안보와 국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와 재건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서도 우리의 핵심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외국 용병들로 군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앞서 전날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또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을 뿌렸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은 80여일 만에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또 대남 담화를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외과정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2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보낸 각종 정치 선동 삐러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 기관들에선 구역 봉쇄와 수색,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 측이 살포했다는 전단과 쓰레기가 담긴 풍선들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대북 전단 비난 담화는 앞서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대응 행동을 예고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한국 측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며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그 이튿날 새벽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향후 수일간 강한 북서풍이 예고돼 있다며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단을 섞은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우기 위한 명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정이 보낼 때는 이러한 바람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대남 전단을 보내야 되는 하나의 그 명분으로서 담화를 이제 발표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김 여정으로서는 지금 대남 전단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지난 18일까지 올해만 31차례 대남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지난달엔 한국군이 운용하는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무인기를 이용한 대남 전단 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민간단체와 북한과의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강원도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의 희생을 담보삼아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집회 신고지를 농기계로 선점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이어 고성군 금강산 콘도 인근에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다음 달 18일까지 주차하는 등 납북자 단체 관계자들이 모이는 걸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거진읍과 현내면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파주시와 연천군, 김포시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민간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납북자 가족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소식지와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속초 해양경찰서를 찾아 대북전단 살포 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편 고성경찰서를 찾아 대북전단을 육상에서도 살포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20일엔 지자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성군과 파주시 등을 상대로 위험구역 설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입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대북전단 살포가 아니라 납치된 가족 소식지를 보내려는 것이고 북한에 납치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살포를 할 경우 사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탈북자들이 보내는 대북전단도 아니고 이번에 소식지는 저희 부친하고 학생들 얘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김 기자, 남북 간의 심리전이 장기화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풍선에 2.5kg 이상의 물체를 실어 날리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항공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심리전이 길어지면서 한국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고 남남 갈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또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선 한국을 규탄하면서도 보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한도 마땅한 수단 없이 보복을 자꾸 언급하는데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요 이상 많은 담화를 내고 있는 건 결국 계속해서 북한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북한도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양측이 이 신경전이 오가다 보면 이게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 갈 수 있거든요. 원하지 않는. 요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북한과의 접경 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 6여단은 27일 백령도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격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K9 자주포가 참가해 남서쪽 가상의 해상 표적을 향해 200여 발을 사격했다고 해병대는 전했습니다. K9은 서북도서 해병대 전력의 핵심 주포로서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분당 6발에서 8발에 155mm 포탄을 쏘 수 있습니다. 해병대가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건 지난 9월 5일 이후 82일 만입니다. 해병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로 북방개선 인근 해상이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상 사격 훈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5일 북한 포사격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일회적으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이 대남 오물 쓰레기 풍선 살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복합 도발에 나서자 한국 정부는 6월 4일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해병대는 같은 달 26일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ut he'll also ask the allies to pay somewhat more, maybe not as much as he's talked about during the campaign.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와에서의 미한 관계에 관한 질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이자 사업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질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엔 미군 감축 위협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협상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방위비 분담금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재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가이며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며 미국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ever, the threat to remove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ould actually harm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주한미군 철수 발언 같은 위협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 기술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는 물론 선거 유세 기간에도 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지난 4월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방어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10월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중국 방어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을 활용하기 위해 무슨 일을 시도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느끼는 분명한 압박을 활용해 더 큰 부담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규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은 북한과 영내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 교수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이 기꺼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I think the bargain would be willing to make is to withdraw U.S. forces from South Korea in exchange for North.
스나이더 교수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트럼프 일기 인사들의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준비가 돼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확실히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중국 견제를 위해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many of the Trump people have strong feelings about limiting Chinese power.
베넷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 다수는 중국의 힘을 제한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의 힘을 제한하려면 동맹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과 협력하며 더욱 강력한 3국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반면 아시아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중요하다면 중국에 대처하는 더 큰 목표에 동맹이 도움이 된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n one hand, we know that Trump has not been a strong supporter of U.S. alliances, either in Asia and Europ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나 마이클 와이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지명자 모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에 대처하는 최선의 접근법이라는 점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설득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도 주변의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들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두 동맹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에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과의 관계는 예측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전의 불만이 여전히 지속될지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없는 만큼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 유혹을 느낄지 김정은과 통 큰 거래를 시도할지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도발 억제라면서 타이완 급변 사태 시 주한미군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 지원에 최적화돼 있고 첫째 임무는 대북 억지력이라면서 타이완 비상사태 시 김정은이 이를 악용해 한국과 미국의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국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타이완 유사시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제7공군 외에는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다면서 나머지 지상군과 정보, 통신, 병참부대는 한국 방어에 최적화돼 있으며 타이완 비상사태에는 거의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it playing a very significant role at all. USFK is optimized to support the ROC US Combined Forces Command.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강력한 동맹일지라도 수정과 전략적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새로운 역할 분담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는 동맹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측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서로 경청하고 문제에 대한 공동의 평가를 반영해 양국의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하원의 중국 특별위원회 지도부가 홍콩에서 벌어지는 북한 등의 불법 활동 차단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재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의원들은 홍콩이 중국 공산당 통치 아래 놓인 이후 불법 금융 활동의 중심지가 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율레날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 나무르티 의원은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금 세탁과 제재 회피 및 기타 불법 금융 활동의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들이 지난 주말 옐레 장관에게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면서 서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과의 불법 무역을 지원하는 유령 선박 관리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홍콩은 금지된 서방 기술을 수입해 러시아로 재수출하고 금지된 이란산 석유 구매를 위한 유령 회사를 만들며 러시아산 금 거래를 촉진하는 한편 북한과 불법 무역을 하는 유령 선박을 관리하는 등의 관행에서 글로벌 리더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홍콩을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둔 2020년 국가보안법 이후 홍콩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서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심화되는 권위주의 축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홍콩에 대한 미국의 오랜 정책, 특히 홍콩의 금융 및 은행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도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자치가 사실상 중국 통제 아래 놓이자 미국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인정해온 특별 지위를 박탈하고 제재와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2020년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미국의 제재 위협은 법적 근거가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제재 회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입니다. 의원들은 제재 회피와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남용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면밀한 조사와 주의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 당국자가 위원회에 미국 은행과 홍콩은행의 관계 현황과 홍콩의 지위 및 태세 변화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재무부가 시행할 계획인 조치에 대해 브리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는 재무부의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홍콩에 유령 회사를 설립해 불법 석탄 수출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회사들은 제재를 우회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홍콩에 등록된 회사들이 북한 선적 선박과 연계된 불법 거래를 지원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부는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1인사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HK1인사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더이호는 지난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 장안호도 홍콩에 설립된 장안 해운 기술 유한 공사 소유로 홍콩은 북한의 불법 해운 활동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과거 선박 간 환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 유조선에 유류가 건네진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 운흥 8호가 동중국해 해상에 출현했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운흥 8호는 현지 시각 27일 오전 3시 45분경 중국 저우산 남쪽 약 45km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당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잠시 모습을 드러낸 뒤 다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운흥 8호가 발견된 닝보 저우산 해역은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의 불법 접선지로 여러 차례 지적한 곳입니다. 이 선박이 닝보 저우산 해역으로 향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법 환적의 온상으로 알려진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유조선은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운흥 8호는 이미 지난달 말에도 수상한 항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지난달 30일 운흥 8호가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 앞바다에서 남쪽 약 200k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한 뒤 약 하루 만에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향을 갑자기 180도 트는 등 일반적인 선박과 전혀 다른 형태로 운항하면서 이 일대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약 한 달 만에 그것도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약 1100km 떨어진 바다에서 위치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에 반입된 유류가 이미 유입 한도를 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올해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당시 브리핑이 이뤄진 5월 이후 북한에 공급되는 유류는 모두 결의 위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운항 8호가 국제해사기구 IMO 고유 번호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통상 선박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외부로 송신하는 AIS를 통해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IMO 고유 번호와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 MMSI를 공개합니다. 특히 이 중 IMO 고유 번호와 MMSI는 IMO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운항 8호는 선박 이름, 선적과 더불어 해상 이동 업무 식별 번호만을 발신했을 뿐 IMO 번호는 감췄습니다. IMO 번호는 선박의 건조 시점부터 부여되는 번호로 통상 국제사회는 IMO 번호를 통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을 식별합니다. 선박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되는 시점에 부여되는 IMO 번호는 선박의 소유주나 귀국이 변경되더라도 처음 번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MMSI는 선박의 등록 국가가 부여하며 언제든 새 번호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선박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비어이에 정상적인 선박으로 국제항행을 할 땐 두 가지 번호가 필수지만 이미 제재 대상 선박이거나 선박의 신분을 구태여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엔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이들 선박이 IMO 번호는 감추면서 굳이 MMSI를 공개하는 것은 비상시 유일한 연락수단이기 때문에 가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유조선의 수상한 운항은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비오이는 지난 14일 새벽 중국과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북한 유조선인 천마산호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천마산호는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천마산호는 지난달 20일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친이 항에 입항했으며 약 3주 뒤인 이날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최근 BOE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만큼 안보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와츠 전 위원은 조언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고위관리가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늘고 있다며 나토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팻 맥패든 영국 랭커스터 공장령 장관은 25일 러시아 군대와 크렘린궁과 연계된 핵티비스트들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과 협력국들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티비스트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해커를 말합니다. 영국 내각에서 총리 다음 고위직인 맥패든 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나토 사이버 안보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특히 최근 한국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맥패든 장관은 핵티비스트들이 최근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인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을 감시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달 초 정부 부처 주요 기관에 대한 디도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도 지난 8일 친러시아 핵티비스트 그룹의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정원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단을 중심으로 친러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주시하며 관계기관들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페든 장관은 러시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최대 위협 중 일부는 중국, 북한, 이란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페든 장관은 지난해 미국이 AI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지원에 사용한 국가를 공개 지목했다며 이는 바로 북한으로 AI를 활용해 멀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악용 가능한 사이버 안보 격차를 찾아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초이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이 새로운 AI 군비 경쟁에서 우리는 한 발짝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페든 장관은 영국이 AI 안보연구소를 신설해 AI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민간 연구단체들은 북한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지난 2월 워싱턴포스트가 주최한 인공지능 개발과 규제에 대한 대담에서 북한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예를 들어 북한은 암호화폐 기반 시설을 해킹해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해킹 지적에 반발하며 사이버 공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인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 수석 보좌관 지명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서울에 올겨울 첫눈부터 폭설이 내려 교통난을 겪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이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수석 부보좌관 지명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 그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알렉스 웡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알렉스 웡을 지명하면서 그가 집권 1기 때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맡은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의 연합뉴스와 다른 매체들은 알렉스 웡의 행적과 과거 발언 등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수석 부보좌관. 이게 이 자리가 한반도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인가요?
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핵심 당국자를 꼽는다면 다섯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의 부보좌관, 그리고 국무장관과 부장관, 또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은 직급은 높지만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합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의 부보좌관 같은 경우는 북한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급은 낮지만 북한 문제에 관한 영향력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 당선자가 직접 지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렉스 웡 지명자는 과거 미북 정상회담 당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밑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을 책임졌던 대북정책특별대표실의 2인자였고요.
예.
또 트럼프 일기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스티븐 비건, 마이크 폼페오 등이 모두 백악관을 행정부를 떠난 상황에서 알렉스 웡은 유일하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했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알렉스 웡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알렉스 웡 지명자는 올해 44살인데요. 미 동부 펜실베니아 대학을 거쳐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민롬니 대선 캠프에서 외교와 법률정책 담당자 등을 맡아 정치권에서도 경력을 쌓았고요. 또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맡아서 했나요?
알렉스 웡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북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예.
웡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유엔 주재 미국 특별 정무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이 7월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기도 했고요. 왕 지명자는 또 2020년 유엔 특별 정무대사 지명 당시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렉스 왕 지명자가 한국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 적도 있죠?
네, 이것도 한국 언론이 전한 내용인데요. 알렉스 왕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에서 정책 관련 총괄 임원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쿠팡은 한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회사인데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웡은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와의 소통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네. 로이터통신이 26일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걸까요?
정상회담이나 협상보다는 개인적 대화 채널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대화 재개는 몰라도 핵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은 2019년의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데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서울에 첫눈이 왔습니다.
네, 27일 서울에 16cm 이상의 눈이 쌓여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적설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서울의 노원구와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등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서울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큰 눈이 내리면 출근이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큰 눈이 내리면서 지하철 9호선이 최대 9분까지 지연되는 등 출근 시간대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관계자는 눈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7분에서 9분가량 늦어졌다고 말했고요. 또 27일 아침까지 최대 20cm 이상의 눈이 쌓이자 전국 공항에서 결항이 잇따랐는데요.
네.
인천공항에 따르면 이날 내린 눈으로 국내선 11편과 국제선 1편이 결항됐습니다.
그렇군요. 눈이 앞으로도 계속 올까요?
한국기상청은 26일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8일까지 그리고 충청과 전라, 제주에서는 29일 오후까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기상청이 올 겨울 장기 예보를 뒤집었다고요?
네, 기상청은 매일 날씨를 예보하는 것 외에 일주일 또 3개월 단위의 장기 날씨 전망을 내놓는데요.
네.
기상청은 지난 10월 말에 내놓은 3개월 기상 전망을 통해 올해 겨울이 상당히 추울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로 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내려와 영하 40도가량의 한파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데 11월 24일 기상청은 새로운 장기 예보를 통해 올겨울이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지금 두 달 만에 정반대의 예보를 한 건데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를 둘러싼 북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수면의 온도가 높으면 한반도 주변에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그러면 고기압은 한반도에 찬바람을 몰고 오는 대륙간파를 막아주기 때문에 12월의 날씨가 포근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 예측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